굉장히 활발한 성격이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페라, 연극 같은 공연을 즐겼는데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왕비니까 당연히 주인공 역을 했겠죠?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하녀 역할을 즐겼다고 그래요. 왕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귀족들 역시 왕비를 따라서 줄줄이 무대에 올랐겠죠.
어쨌든 영국 무대지만 왕비보다 신분이 높으면 좀 그랬겠어요.
그래서 귀족들 역시 하인, 뭐 농부 이런 역할을 맡았대요.
아니, 관객 속에 앉아있어야 할 왕비와 귀족들이 죄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으면 그 연극은 도대체 누가 관람을 하나요?
관객석에는 하인, 하녀들이 앉아서 자신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연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즐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상황이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네, 빠담빠담빠담인데 가수 이름이 브린힐더 구준스토르티흐.
아, 역시
어렵죠.
제가 막 읽으면 초딩처럼 읽을 텐데 역시 선배님의 살아있는 발음.
넘어갑시다. 자, 마리 앙투아네트는 네, 알려진 것보다 소탈한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뭐 굉장히 사치를 부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네네, 이전 프랑스 왕실 사람들에 비하면 그 소비 정도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아.
물론 그때는 프랑스 왕실의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라서 네, 펑펑 쓰고 싶어도 쓸 돈이 부족하긴 했다고 그래요.
그럼 마리 앙투아네트 혼자 독박 썼네요.
그런 면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리 앙투아네트는 아주 그 철저하게 프랑스 혁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네.
프랑스 혁명은 일어났거든요. 국민들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겠어요? 루이 16세도 처형당한 마당에.
네,
마리
그렇네.
앙투아네트가 그러니까 그 궁중의 어떤 대표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혼자서 십자가를 진 거죠. 근데 아, 실제로는 전원 생활을 즐기고 무대 위에서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하녀 역할 이런 걸 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하긴 베르사유의 궁전, 그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궁전을 보면 그 전에 왕족들이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상상 이상이죠.
네.
그 전 왕인 루이 15세가 이제 왕비를 일찍 여의고 애첩을 뒀는데 이 네, 애첩의 이름이 뒤바리 부인이란 말이에요.
뒤바리
부인이 사용하던 찻잔 한 세트가 1억 원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에이, 말도 안 돼. 거짓말.
에이, 진짜래요.
아니, 어떻게 1억 원짜리에다 물을 받아 먹어요.
진짜라니까.
아, 진짜?
네. 근데 이 베르사유 궁전을 지을 때 네, 건축가가 설계상에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그러죠.
어떤 실수요?
예, 화장실을 안 지었어요.
엄마.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요강을 쓰셨나?
그러니까 이제 그 으슥한 복도나 예? 으슥한 복도나 그 베르사유 궁전과 궁전 사이에 어떤 기둥 사이,
네네,
기둥 옆에 이런 데는 굉장히 악취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와, 진짜 예, 이봐. 이 화려한 뒤에는 꼭 이런 각질들이
그러니까,
있다니까.
각질이 있어.
그러니까요.
그때 사실 그 저 수출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했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우리의 전통 독이.
그렇지.
예,
그게 거기 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낭독을 위해서 오늘의 마리 미리. 한 미리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자꾸 한 마리로 저는 오해. 한 마리씨가 아니라 한 미리씨입니다.
네, 한 미리입니다.
네. 네.
근데 그 놀림 많이 받았어요. 한 마리.
한 마리라고.
한 마리 두 마리.
네. 이름이 굉장히 예, 특이하시고 예, 예쁘신 것 같아요.
우리 마리를 위해서 태어난.
네, 그러니까요. 마리 앙투아네트 역을 맡은 한 미리씨가 분석한 마리 앙투아네트 캐릭터 어떻게 좀 분석을 많이 하셨나요?
캐릭터요?
네.
상당히 계산적인 면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약간 기분파 같은 느낌이
그런
좀 들죠.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해서.
맞아, 맞아.
네, 순수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 앙투아네트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시대적인 네, 상황이 있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사치스러운 생활도 조금 하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그래,
하긴 했어.
물론 그렇죠.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
또 뭐 궁전에서 무슨 배옷 입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어제 말씀드린 있어. 대로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게 한 세네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뭘 입을까? 네. 두 번째는 액세서리 뭐 할까? 뭐 할까? 셋째는 뭐 하고 놀까? 이런 고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자, 고전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이름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들 위해서 소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하신 후에 다운을 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오늘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도 드립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희대의 사기극에 휘말려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사기극의 중심에는 굉장히 비싼 악세사리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악세사리일까요? 1번 목걸이, 2번 휴대폰 케이스.
여보세요. 지금 보기를 그렇게 드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요즘에 악세사리 하면은 다 이 휴대폰 악세사리는 안 아껴요 사람들이 돈을.
그렇죠.
그리고 되게 비싸요.
고가의 대표인데.
그럼요.
대표 악세사리.
괜히 할 말 없습니다. 이 보기가 정당한 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티가 많이 난다니.
50원의 이름은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부터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를 읽어볼 텐데요. 어제까지 줄거리 좀 부탁드릴게요, 선배님.
1755년 오스트리아의 황녀로 태어난 마리 앙뚜아네트. 16세 나이에 프랑스 왕세자와 결혼합니다. 네. 당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아, 그리고 그 이후에 4년 만에 루이 15세가 사망함으로써 곧 왕비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잠자리를 두려워하는 소심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마리는 매일 밤 파티와 공연과 도박으로 나를 지새게 되죠.
네네.
자, 7년 만에 마리는 딸을 출산하게 되고요. 왕비의 지위를 굳건하게 만드는데, 자, 여기까지.
거기까지군요. 네. 네, 그럼 연극을 좋아하는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이 금지를 했던 희극 피가로의 결혼을 무대에 올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피가로의 결혼은 자신의 남편인 루이 16세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희극의 작가 보마쉐르는 불과 4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를 환하게 해서 감옥에 갇혔던 작가였는데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런 사실들조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그냥 연극만 재밌게만 할 수 있다면요. 이번에는 쉐비아의 이발사 공연을 앞두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설렘과 긴장 가득합니다. 리허설이 끝난 시간 연기를 봐주기로 했던 캉팡 부인이 굉장히 흥분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마마! 마마!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흥분을 했나요?
어제 궁중 납품 보석상 배머가 저희 집에 와서 왕비마마 아련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작센 출신의 그 유대인이 아주 이상하고 난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몇 달 전에 배머에게 값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오게 하셨고 그때 지불은 분할해서 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활부금 첫 지불기일이 벌써 오래전에 지났는데도 일전 한 푼 지불되지 않았고 배모의 채권자는 돈이 필요하다고 독촉이 불같다고 합니다.
뭐라고? 아니 다이아몬드라니 무슨 목걸이 말이야? 할부금이라 무슨 할부금? 하, 배모와 바상주 두 보석상이 정교하게 완성시켰다는 값진 목걸이라면 본 적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몇 번인가 160만 리브르에 흥정을 했거든요. 물론 후사스러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싶긴 했지만 대신들이 돈을 내놓지도 않았고 나도 적자로 숨이 턱까지 차 있어서 살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 사기꾼들은 내가 어떻게 목걸이를 샀다고 그것도 분할 지불로 남모르게 사놓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엄청난 착각이지. 아 참. 이제 기억이 나는군. 그 일주일 전쯤에 뭐 감사하다느니 값진 장신구가 어떻다느냐 하는 이상한 편지 한 장이 보석상에게서 온 적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편지가 어디 있더라? 그 편지... 맞아. 태워버렸지.
마리 앙뚜아네트는 결코 편지를 또박또박 읽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도 감사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편지를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대체 무엑을 원하는 것일까? 마리 앙투아네트는 즉시 비서를 시켜 베모에게 편지를 썼다.
며칠 있다 8월 9일에 나를 찾아오시오.
아, 골치야.
그렇지만 바보와의 일은 그리 급할 것 없어. 지금은 세비야의 이발사 초연에만 머리를 써야 하니까.
8월 9일 흥분으로 얼굴이 하얘진 보석상 베모가 나타났다. 그가 하는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에 왕비는 정신병자를 대하는 기분이었다.
뭐, 발루아 백작 부인? 뭐, 내가 친한 친구라고? 그런 이름의 여자는 만나본 적도 없는걸.
분명히 그 여자가 그 보석상에 나타나서 그 목걸이를 보고는 왕비님이 남몰래 사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왕 추기경 예하께서 왕비 폐하의 위임으로 목걸이를 받아갔습니다.
뭐라고? 그 꺼림칙한 작자가 그와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데? 사건의 전모를 즉시 상세하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시오.
8월 12일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문서실에 보관되어 있는 기막힌 자료를 받았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읽고 또 읽었다. 분노와 노여움은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
폐하, 제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국왕이 단도직입적으로 무뚝뚝하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진해 아는 주기경, 왕비의 이름으로 산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진상은 어떻게 된 것이요?
전하, 저도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하오나 제 자신이 사기를 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진해 아는 주기경 걱정할 것 없어. 그러나 부탁이니 해명해 보시오.
로왕은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는 말없이 마리 앙투아네트는 위협적으로 서로 건너다 보았다. 국왕은 동정심이 생겨 돌파구를 찾아주려고 했다.
보고할 것이 있으면 글로 하시오.
혼자 남은 추기경은 15줄가량 써서 다시 들어온 국왕에게 넘겨주었다.
발루아라는 이름의 어떤 여자가 왕비를 위해서 그 목걸이를 사도록 설득하는 바람에 그러겠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그 여자에게 속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어디에 있는가?
전하,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
그 여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왕비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그 위임장은 어디 있어?
전하, 제 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조된 것입니다.
어쨌든 있긴 있구만.
피해야, 제가 그 목걸이 값을 치르겠습니다.
주기경, 이런 정황에서는 경의 집을 봉인하고 경을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과인에게는 왕비의 이름이 소중하오. 지금 그 이름이 위험에 직면했으니 과인으로서는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소.
피해야, 제발 그런 수치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신의 앞에 나아가 온 궁정을 위해서 미사를 집전해야 할 시간이, 그것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사람 좋고 물은 국왕은 사기당한 남자가 절망적으로 매달리자 마음이 흔들렸다.
어떻게 8년 동안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는 내가 국왕 몰래 거래를 하려고 로왕 당신을 중개인으로 이용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어찌하여 내가 이런 바보 같은 모험에 어처구니 없이 얽혀들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과인은 경 스스로 정당함을 밝혀주길 바라오. 과인은 국왕으로서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할 뿐이요.
밖에서는 알 현실을 가득 메운 귀족들이 벌써부터 호기심에 가득 차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미사 시간은 이미 훨씬 지났다.
아우, 왜 이렇게 오래 지체하는 거지?
무슨 일이야?
뭔 일이야 이거?
갑자기 어전으로 통하는 쪽문이 열렸다. 진홍색 승복을 입은 추기경이 입술을 꽉 다문 채 창백한 얼굴로 앞장서서 나왔다. 노장군 브루티유가 젓갈색의 얼굴이 벌게 져서 그 뒤를 따랐다. 그의 두 눈은 흥분으로 번쩍이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서 그는 갑자기 친위 대장에게 일부러 큰 소리를 고함을 질렀다.
추기경을 체포하라!
샤키라의 오브젝션 듣고 오셨습니다.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어요.
기가 네. 막히네요.
네,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왕비가 사지도 않은 목걸이를 할부로 구입했다며 할부금을 내놓으라는 보석상, 그리고 왕비의 위임을 받고 목걸이를 받아갔다는 추기경. 정말 빵당하죠?
왕비를 더? 상대로? 그렇죠. 사기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더 황당한 건 이런 사기극이 벌어졌는데 마리 네. 앙투아네트에게는 연극이 더 중요했어요.
아이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당장 맑아서? 보석상을 불러와라 하지 않고 며칠 뒤에 그 연극이 끝난 뒤에 오라고 하죠.
진짜 맑으네요.
왕비님이 맑아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게 배우병이 있었네 이때 보니까.
맑아.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개인정보 도용당했잖아요. 문서 위조당했잖아요. 그 결과 사지도 않은 고액의 목걸이값이 청구된 마당에 지금 연극이 중요할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중요하죠. 왜냐하면 데뷔 무대인데.
아 맞다. 연예인병이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네네.
네. 현실 감각이 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철이 없어서 같아요. 네. 내가 산 거 아니니까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사기 행각을 벌인 왕비의 친구라는 발루아 백작 부인, 이분은 어떤 인물일까요?
아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고도 하는데,
네네.
이 여자가 말하자면 희대의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군요.
희대의 사기꾼이고 그 백작, 라모트 백작이라는 사람도 말이 네. 백작이지 백작은 아니고요. 알려지기로는 백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라모트 백작과 백작 부인이 서로 짜고 이 사기극을 벌인 거죠. 이 백작 부인이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9살의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그때 어떤 귀족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네. 우연찮게 동냥을 하다가 보니까 그 귀족 부인이 보기에 좀 불쌍한 기분이 들어서
네.
양녀 비슷하게 이제 입양을 하고 좋은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요.
네.
근데 천성이 아주 간악한 여자예요, 이 여자가. 라모트가. 그래서 이제 돈은 없고 귀족들이 그 사치스럽게 지내는 거는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치스럽게 지낼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귀족들의 허점이 많더란 말이죠.
네네.
그 허점을 이용해서 한 건 두 건 사기를 치다 보니까
급기야는 왕비를 상대로
그렇죠. 급기야는 이제 왕비라기보다는 이 추기경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간이 커졌구나.
네.
네. 그럼 목걸이 사건의 공범 로왕 추기경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하자면 이 로왕 추기경은 희생물이에요.
아.
예. 이 사람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추기경은 네. 추기경인데
네네.
추기경은 뭐 예배 보고 뭐 신자들을 잘 건드리고 요런 거에 이제 정신을 쏟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게 딱 두 가지야.
어떤 거요?
재산 모으는 거하고 여자.
엄마. 성직자인데?
네.
어떻게.
그래서 네. 소문이 안 좋아요.
아. 네.
그런데 이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추기경이라는 지위. 그리고 이 로앙 가문이 프랑스에서 아주 힘있고 잘 나가는 3대 귀족 가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 가문에서 이 로앙 추기경을 굉장히 높이 쳐줘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 오스트리아에 그 파견이 됐을 때.
네네.
그 오스트리아의 황제, 여황제가 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란 말이에요.
아.
예. 그런데 그때 추문을 일으켰어. 그래서 추방이 됐어. 그래서 네. 마리 앙뚜아네트도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추기경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몇 년 동안 말을 안 걸어요.
아,
그러니까 추기경이 이 왕실에서 자기가 이거 소외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든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이 자칭 벨루아 백작 부인이라는 라모트라는 여자가 네네. 나타나서 어머, 내가 왕비하고 굉장히 친한데.
어머.
내가 왕비하고 저 고등학교까지 동창인데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한 거죠.
완전 친한 척했구나. 예. 네. 아니 근데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을 수가 있을까요?
원래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라모트 여인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로앙 추기경에게 접근을 했어요. 뭐 가짜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등장을 시켜요.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외모가 비슷한 여자를
진짜?
예, 베르사이 궁전의 정원에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비슷하니까.
만나게 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어머.
그래서 목걸이 부탁해 하고 딱 가요.
아.
그러니까 로앙 추기경이 예 마마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까지 된 거죠.
그 예나 지금이나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당할 수가 없나 봐.
이렇게 치밀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추기경 로왕이 또 욕심 야망을 부리고 있었어요.
네.
왕비를 통해서 자기가 재상에 오르려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죠. 어쨌거나 추기경 로왕이 라모트에게 속아서 목걸이 구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박에서 세 번 최고 카드를 쥔 사람은 네 번째 역시 무심하고 무모하게 큰 판돈을 걸게 마련이다. 예상치 못했던 우연이 라모트의 손에 최고의 패 에이스 카드를 밀어주었다. 어느 날 라모트가 연 파티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가련한 궁중 보석상 배모하고 바상주가 근심에 쌓여 있어. 자신들의 전 재산 말고도 빚까지 얻어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를 손에 넣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그 목걸이를 스페인 궁정에도 내놔 봤고 장신구에 넋이 빠져서 값은 묻지도 않고 쉽게 사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한테도 세 번이나 권했는데 이 성가신 절약가 루이 16세가 160만 리브르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보석상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아주 그냥 물이 목까지 차올라온 판이지. 지금은 그 멋진 목걸이를 이자가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목걸이를 하나하나 분해해야 되고 그들의 돈도 모두 날아가 버릴 거라더군요. 말이 앙쩌아네트하고 그렇게 가까운 발루아 백작 부인이라면은 왕비한테 그 장신구를 할부로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사게 설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짭짤하게 국물도 돌아갈 텐데.
그래요? 내가 한번 탄원해 보도록 하죠.
12월 29일 두 보석상은 뇌부생 질카로 값비싼 보석함을 들고 왔다. 얼마나 굉장한 묘술인가. 라모트는 심장에 고동이 멎을 정도였다. 이 다이아몬드들이 햇빛 속에서 번쩍이듯 그녀의 영리한 머릿속에서는 뻔뻔스러운 생각이 성광을 냈다.
지독한 바보 추기경이 왕비를 위해서 남몰래 목걸이를 사게 하면 어떨까.
추기경이 알자스에서 돌아오자 곧 라모트는 새로운 총애가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사정없이 압력을 가했다.
왕비가 국왕 모르게 값진 장신구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묵한 중개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 은밀하고 명예로운 인물을 왕비는 신임의 표시로서 로왕, 바로 당신에게 맡길 생각이십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배모에게 의기양양하게 통고했다.
구매자를 찾았어요. 바로 로왕 추기경이에요.
1월 29일 주교궁인 스트라스부르 대저택에서 매매계약이 맺어졌다.
160만 리브르를 네 번으로 나누어 6개월에 한 번씩 2년 동안 지불한다. 물건은 2월 1일에 인도받고 첫 할부금은 1785년 8월 1일에 지불한다. 서명 로왕. 자, 라모트, 당신의 친구 왕비에게 이 계약서를 보여드리시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1월 30일에 이 사기꾼은 대답을 전했다.
왕비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굉장한 보증을 서는데 적어도 채무 증서 같은, 그러니까 왕비가 서명한 서류 한 장쯤 무엇이든 글로 된 것을 수중에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겠소?
뭐? 지금까지 말 잘 됐던 바보 당나귀가 왜 갑자기 반항이야? 그렇다면 좋아. 비서는 무엇에 쓰려고 집에 두었겠어?
그 다음 날로 라모트는 계약서를 다시 가져왔다. 그런데 보라, 조항 하나하나에마다 귀퉁이에는 친필로 제가라고 썼고 계약서 끝에는 마리 앙뚜아네트 들 프랑스라고 역시 친필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가. 머리가 조금이라도 돌아갔더라면 궁중, 자선 주교요, 학술원 회원이며 전직 대사에다 장래 일국의 재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프랑스에서는 왕비가 서류에 이름만 쓸 뿐더러 서명하지 않는다는 것, 즉 마리 앙뚜아네트 들 프랑스 같은 서명은 익숙한 위조범도 못되는 아주 무식한 최악급 위조범의 짓이라는 것쯤은 단박에 알아차렸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왕비께서 비너스 숲에서 몸소 나를 은밀하게 맞아주셨는데 어찌 의심을 하겠어? 이 채무증서를 결코 내놓거나 타인에게 보이지 않겠소.
다음 날인 2월 1일 보석상은 장신구를 추기경에게 가져왔고 그는 저녁에 그것을 손수 라모트에게 들고 갔다. 그것이 왕비의 귀한 손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내부 생질가에서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계단을 올라오는 남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추기경님, 옆방으로 들어가 주시죠. 그 방에서라면 유리창을 통해서 합법적인 인도를 지켜보고 확인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온통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라모트의 기특한 비서 레토였다. 왕비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오, 발루아 백작 부인은 얼마나 사력 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능란하게 친구의 일을 주선하는 여인인가.
그는 안심하고 보석함을 라모트에게 건네주고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은밀한 심부름꾼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훌륭한 물건을 가지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재빨리 사라졌다. 그와 더불어 그 목걸이도 최후의 심판 때까지 영영 사라져버렸다.
이런 우정의 봉사를 해놓았으니 머지않아 왕비의 남모르는 신하인 나는 틀림없이 곧 국왕의 최고 시종 프랑스의 대제상이 될 거야.
낭독에 이어서 코코오의 Where the Wind Blows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왕비 네. 위임장을 조작해서 추기경의 구매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고 목걸이를 받아오면 라모트가 받아서 왕비에게 전해준다고 하고서 들고 튀는 거였군요.
그렇죠.
와.
그것도 모르고 로왕 추기경은 내가 이렇게 왕비의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분명히 프랑스의 재상이 될 거야 하고 헛된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왕은 보증을 선 거잖아요. 보증 함부로 쓰면 폐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네요.
예, 겁도
그렇다고
없어.
볼 수 있죠. 예, 예.
빚지고 집 망한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이 그냥 보증 잘못 서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인 잘못하고 그래서. 그나저나 영원히 감출 수 있는 사건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이게 사기라는 게 드러날 텐데 라모트는 어쩜 이렇게 사기를 당당하게 칠 수 있을까요?
라모트가 네. 당당하게 사기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 사건이 드러난다. 그럼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다. 그러면 로왕 추기경이 망신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사건이 드러나지 않게 로왕 추기경은 조용히 목걸이 대금만 치르고 목걸이는 자기가 갖는다. 이렇게 이제 그 한 단계 두 단계까지 넘겨서 본 거죠.
아, 정말. 요때 머리가 좋아야 돼요.
진짜 머리 좋다.
이미 라모트의 남편은 네. 자칭 라모트 백작은 이미 목걸이를 들고 영국으로 떠났어요.
아이구나,
들고
아이구나.
라모트의 네. 계획대로 목걸이 대금은 로왕이 대신 지불을 한 건가요?
이 사기극이 성공하는 데까지는 라모트의 계산이 맞아 떨어졌지만
네.
그 결과는 그녀의 계산과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화가가 난 마리 앙투아네트가 고등법원에 이 사건을 맡기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고 계신 2주의 고전은요. 슈테판 치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입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네.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희대의 사기극에 휘말리면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데요. 이 사기극의 중심에는 굉장히 비싼 악세사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악세사리일까요? 1번 목걸이, 2번 휴대폰 케이스. 5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우, 이게 객관식인데 참 이게 객관식이 참 헛웃음을 나오게 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파리 고등법원에서 목걸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잖아요.
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때 그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민심을 잃었어요.
아, 이미 그래요?
그 소문도 안 좋았고 스캔들도 많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결벽을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예요.
진짜 아무 상관 없는데도
아무 상관 없어도 그냥
이상하다.
마리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건데
네.
그래서 사람은 평소에 처신을 잘해야 돼.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이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민중들이.
네.
귀족하고 성직자, 왕족이 1%였고 나머지 99%였는데 1%는 매일 사치와 향락으로 파티를 벌이고 있었지만 99%는 지금 빵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 맞다. 그런 네.
화살이 확 몰렸고.
그래서 이제 마리를 그 음해했던 세력들, 마리를 싫어했던 세력들은 낭설도 만들어냈죠. 그 민중들의 백성들의 네. 어려움을 몰랐어요. 루이 16세도 그렇고 왕비도 그랬고. 자, 어쨌든 목걸이 사건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파리 고등법원으로 가보시죠.
오랫동안 고등법원을 무시했던 국왕과 왕비는 기어코 대가를 치렀다.
22표 대 26표로 추기경에 대해 아무런 문책 없이 무죄를 선고한다. 공범자인 칼리오스트로, 루아얄궁의 디자이너는 모두 추방한다. 라모트 부인에게는 전 책임을 물어 전원일치의 판결에 의해 태형과 함께 절도범의 머리 글자 V의 낙인을 찍어 살페트리에르 감옥에 종신형 죄수로 가둔다.
한 남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법정으로부터 쏜살같이 뛰어나가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따르며 정신없이 무죄 판결을 길거리에서 부르짖었다. 환호성이 크게 울렸고 그 소리는 생강 저쪽 기슭에까지 울려 퍼졌다. 귀에 익은 국왕 만세에서 바뀐 새로운 외침 고등법원 만세가 온 거리에 울려 퍼졌다. 재판관들은 감사의 열광으로부터 몸을 지키기에 정신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포옹했고 중앙시장의 여자들은 키스를 퍼부었고 길에는 꽃이 뿌려졌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승리의 행진이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수만의 군중이 진홍빛 옷을 입은 로앙 추기경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앞세우고 바스티유로 향했다. 추기경은 이곳에서 하룻밤 더 묵어야 했다. 새벽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무리가 합세했고 군중들은 그곳에서 환성을 울렸다. 왕비는 절망을 감추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 얼굴 한가운데를 내리친 이 채찍의 일격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너무나도 공공연한 것이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궁정은 라모토 부인에 대해서도 흐리멍텅한 태도를 취했다. 이 경우 가능성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다. 관대한 태도로 잔혹한 형벌을 면제해 주던가 혹은 징벌을 가능한 공개적으로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궁정은 내심 당혹스러웠기 때문에 또다시 엉거주춤한 조처로 얼버무렸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형틀은 백성들에게 공개 낙인형이라는 야만스러운 구경거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사람들은 형틀에 가까운 집들의 창문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빌리기도 했으나 막판에 가서 궁정은 자신의 용기에 깜짝 놀랐다. 아침 5시 구경꾼이 몰려올 염려가 없는 시간을 일부러 골라서 14명의 형리가 째지는 소리를 질러대며 날뛰는 여자를 재판소 계단까지 끌고 왔다.
라모트를 태형과 낙인형에 처한다.
망할 놈의 구강, 망할 놈의 추기경, 망할 놈의 고등법원이.
잠을 자던 이웃 사람들이 깨어났다. 라모트는 물어뜯고 발길질을 해댔다. 그들은 기어코 낙인을 찍으려고 옷을 벗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도장이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여자는 알몸을 드러내어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뻗쳐 올렸기 때문에 시뻘건 V자는 어깨가 아닌 가슴에 찍혔다. 그녀는 미쳐 날뛰는 짐승처럼 형리의 몸을 옷 위로 물어뜯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의식을 잃은 여자는 짐승 시체처럼 살페트리에르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곳에서는 그녀는 판결대로라면 종신토록 푸대 같은 회색 아마천 옷에 남학신을 신고 검은 빵과 콩을 먹으면서 노동을 해야 했다. 이 소름 끼치는 형벌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세상 인심은 라모트 부인에게로 쏠렸다.
아, 결백한 라모트 부인이 불쌍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왕비에 반역하면서도 위험스럽지 않은 새로운 방법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희생자에게 불행한 여자에게 동정만 보내면 되기 때문이었다. 오를레안 공은 공개적으로 위로금 모금을 시작했고 귀족들은 감옥에 물건이나 음식을 넣어주었고 매일처럼 귀족 마차가
살페트리에르 감옥에 도착했다.
요즘 파리 사격의 최신 유행이 뭔 줄 아세요? 복역 중인 도둑을 찾아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감옥을 관리하는 수녀 원장은 동정적인 방문자 속에서 왕비의 친구 낭발 공작 부인을 보고는 놀랐다.
낭발 공작 부인은 스스로 찾아온 걸까? 아니면 소문처럼 마리 앙뚜아네트에게서 살짝 부탁을 받고 찾아온 것일까?
어쨌든 이 걸맞지 않은 동정은 왕비의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기이한 동정이 무슨 뜻일까? 왕비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것일까? 남몰래 희생자와 타협하려고 한 것일까?
쑥덕공로는 그치지 않았다. 그런지 몇 주일 뒤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누군가가 밤을 틈타서 감옥의 문을 열었다. 라모토 부인이 영국으로 달아났을 때 온 파리의 소문은 일치했다.
라모트 부인이 법정에서 배짱 좋게도 먹거리 사건에서 왕비의 죄와 공범 관계를 덮어준 게 고마워서 왕비가 그 친구를 구출해줬다는구만.
그래요?
이게 참 무슨 분위기인가요? 사람들은 목걸이 사건이 왕비의 자작극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을 잃었고 네. 왕과 왕비에 대한 증오가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재판은 객관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져야죠. 이건 지나친 편파 판정 아닌가요 지금?
당시 프랑스 사회가 부패가 너무 심해서 썩을 대로 썩은 상태였어요. 네. 왕비는 흥청망청 돈만 쓰고 놀고 있죠.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한테 돈과 권력을 남용하고 아이고. 있죠. 추기경을 비롯한 성직자도 권력에 눈이 멀어 있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죠.
아, 목걸이 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민중의 재판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미 유죄였어요.
표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기꾼 라모트한테 오히려 동정표가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라모트를 면회하러 가는 일이 유행이 되고 누군가 탈옥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왕비가 라모트를 구출해줬다는 소문까지 나게 되죠. 아유. 하여간 라모트는 영국으로 건너가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온갖 지저분하고 나쁜 스캔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는데 이게 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요.
진짜요? 엄마, 이쯤 되면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면초가네요. 그럼 라모트는 다시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나 라모트는 실질적으로 사기꾼의 악성 루머 유포자입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진실은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말로가 굉장히 불행해요.
아, 1791년
정신 이상 발작을 일으켜서 35세의 나이로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죠. 끝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데.
네, 많이 안 좋아요.
역시 여기에서 인과응보 권선징악이 나오네요.
당시에 프랑스 상황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영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네. 장면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고 네. 보니까 장발장이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쳤다가 감옥에 간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판티는 돈이 없어서 머리도 잘라서 팔고 이도 뽑아서 팔고 결국에 매춘부로 전락하고 말았죠. 네.
민중들의 삶은 그렇게 어려웠는데 왕실과 귀족이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니까 화가 난 민중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핏빛 혁명의 이야기는 내일 이어집니다.
아, 재밌네요. 한미리 씨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혁명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마음이 조마조마하네요.
조마조마하죠. 근데 왠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데 되게 짜릿짜릿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네, 이제 이걸 즐기게 됐어요. 고전 읽기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아. 네. 짜릿짜릿한 아니에요. 이야기 내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미리 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로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3월 26일 수요일 제목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마리 앙뚜아네트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고도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당했을까. 라모트 얼마나 간이 크면 감히 왕비와 추기경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왕실을 들여다보면 왕후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권세가들과 전쟁을 치르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던데 마리 앙투아네트는 너무 방심했다. 부족한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없는 어린 왕비를 속여먹는 일 따위는 여우 같은 라모티에겐 식은 죽 먹기였을 거다. 그래,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사람이 좀 궁해봐야 감사도 배우고 겸손도 배우는 거지. 감사와 겸손은 백날 말로 배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나저나 이 목걸이 사건을 치르면서 마리 앙뚜아네트는 정신 좀 차렸을까? 보아하니 나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그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있다가 큰일 나겠구만. 왕비 마마 정신 좀 차리옵소서. 곁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봐. 그녀의 가슴 속엔 늘 외롭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겠다.
고전 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 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청미래에서 2주의 고전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노래하는 샤일록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히데이 사기극의 중심이 됐던 그 악세사리 바로 목걸이죠.
네, 휴대폰 네. 케이스 아니었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당첨자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네,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혜은이의 여전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전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